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말씀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싸움이 있죠.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기는 자가 되라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는 항상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미주선결대학교에 감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크라센터에서 목회하시는 김강수 목사님하고 또 제가 감사가 되어서 신학교 감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감사를 하면은 이제 신학교의 모든 서류들을 다 검토를 하게 되고 재정 상태라든지 또 행정적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라든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들춰내놓고 이제 검토하고 또 지도 조언하고 이제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고 또 총회에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감사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참 주의 일이 하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덩치가 크면 큰 대로 또 그 나름대로의 큰 문제들이 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그 안에 있는 재정적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그 다음에 또 주의를 하다 보면은 또 술을 걸잖아요. 그 다음에 재판 이런 문제들, 또 유정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또 사모님이 다시 암이 재발돼서 한국에 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참 무거운 짐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싸움이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싸움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이 재발되셨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지난번에 담낭을 떼어내고 간의 왼쪽 부분을 떼어냈는데 이제 오른쪽 부분에 간이 또 암으로 재발이 되면서 오른쪽까지 다 떼면 간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하는데 그 부위가 거기만 그 암이 있는 부위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다른 방법은 없고 이제 항암 치료를 이제 받게 됐다고. 사실 그 사모님이 한국에 가실 때 그 목사님도 같이 가시지 왜 이렇게 안 가시고 사모님만 그냥 보내십니까? 아 자기는 좀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고 그러는데 감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셔요. 사실 그 기간에 재판 날짜가 또 정해져가지고 자기가 갈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봐주고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모든 가정들에게는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김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부가 같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 너무나 부럽다는 것이죠. 또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70을 넘기기가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주의를 한다고 해서 다 칭찬만 하십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참 주의를 하다 보면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적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외로운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주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이면 적당히 그냥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은 우리가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끝까지 이기는 싸움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제가 그 남미에서 목회할 때 거기에 그 초등부 농구대회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 팀도 나가서 경기를 하게 되는데 뭐 실력이 뭐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경기를 하면 또 고만고만한 팀들이 붙게 되잖아요. 이야 근데 뭐 진짜 국가대항전서보다 더 제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그 막상막사의 그 실력을 가지고 그냥 하는데 하여간 제가 그때처럼 열심히 응원해 본 적이 없네요. 최선을 다해야 이길까 말까 하는 그 싸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적당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도 힘들고 장로들도 힘들고요. 살다 보면은요, 힘들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든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싸움은 어차피 힘든 싸움인데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님이 상급을 주시게 되는데 감추어있던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이 우리에게 임한다러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조만 싸움에도 지면 맥빠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움이 이기면 힘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여러가지 문제일 때 주의 이름으로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싸움을 싸워가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 이 싸움을 싸운다 마음을 먹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리할 때마다 아 주님이 나를 도와줬다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새 힘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돌 위에 새겨진 그 새 이름, 그 흰 돌 위에 새겨진 새 이름은 주님께서 나를 초청하시는 초청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그 돌 위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근데 그 이름은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흰 돌 위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는 상급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얼마나 벅찬 감동을 주는 초청장이겠습니까? 누구에게 이러한 신도를 주시는가? 이기는 자에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사람에서 이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주님에 갔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고생하며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 잘 살았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며 주님의 칭찬을 받으시면서 주님께서 내 머리에다가 멀관을 씌워준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기쁘고 감사하는 일은 없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게 살다가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힘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 시간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요, 이 싸움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믿음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싸움을 걸 때에 뺏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단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믿음을 뺏어가면 우리는 다 없는 거예요. 전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한 영이 뺏어가려고 하는 이 믿음을 놓쳐서는 한다는 겁니다. 다 잃어버렸더라도 나는 이 믿음만큼은 놓칠 수 없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이런 결단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버가모 교회가 있던 곳이 어떤 곳이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단의 위,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가장 강력한 곳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강력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조종을 받는 악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가장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골라낼 것이고 죽이고자 할 것이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파괴시킬 것입니다. 버거마교회는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아마도 그곳에는 황제 숭배에 강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통치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황자의 상을 만들었고 절하게 하고 그래서 황제를 따라가게 하는 황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신앙의 위협이 되고 핍박받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버거먹이는 이런 핍박받는 가운데서 안디버가 순교를 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믿음생활하는데 어떤 핍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믿음생활하는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일이 힘듭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게 하는 겁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 환경적으로 내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요, 예수 믿는 것들을 공개적으로 방해하지 못하지만은 알게 모르게 예수 믿는 것을, 신앙사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린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협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거야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제시대 때에 한국교회는 많은 핍박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일제시대에 태어났을 때 교회를 다닌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가 굉장히 극성하게 세력을 바라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신사참배를 하게 만들잖아요. 절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타협하게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타협했습니다. 신사참배해야지 교회가 문을 안 닫으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저희 성결교회는 1940년 그때 어간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예수를 잘 믿다 보면 핍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세상에 죄가 없으면 모르지만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죄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핍박이 없을 리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를 잘 믿다 보면은 핍박이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손해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신앙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예수 때문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이거예요. 왜 예수 때문에 저렇게 손해를 봐야 되는가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내 부모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자녀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헌금 생활하고 적당하게 봉사하면은 되는 거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우리 부모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가라는 질문을 자녀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무 지나치게 봉사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드리는 헌금이면 놔주면 내가 잘 쓸 텐데, 자식들한테는 뭐 별로 이렇게 돈 쓰는 것 같지 않고 인색한 것한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색하지 않고 그렇게 드리냐. 자식 입장에서는 여러분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뭐길래, 예수님이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넣는 여는 통로가 되는 거야. 너희들에게 이것이 복이 되는 거야. 자녀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정말 부모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다 보면 아 그것이 참된 신앙이구나,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아픔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옆에 있는 자녀들이 같이 아파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불만 같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신앙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석경 목사님이에요. 지난주에도 이렇게 오셔서 회의를 갖게 되는데 저와 함께 있는 것이 좋아서 하루를 더 연장해서 저희 집에 머무셨어요. 제가 얼마나 좋았으면 그 바쁜 분이 하루를 더 연장해서 여기 더 머무르실까요? 저도 참 감사한 일이죠. 선교제에 이렇게 오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들 이렇게 주면서 함께 이렇게 어울려 놀아주시면서 참 저희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천사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오랜 세월 가운데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저도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도 저를 좋아하시고 그러다 이제 올해 6월 달에 은퇴를 하셔야 아이 벌써 은퇴가 됐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가끔가다 그분이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교단의 총회장까지 됐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총회장이 큰 명예스러운 일이 될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정말 총회장이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참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축소했던 아버지라고 그래요. 얼마나 교회 개척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한두 번 해도 되는데 그 아버지는요 교회가 될 만하면은 젊은 교육자한테 주고 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는 거죠. 어떨 때는 양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런 어머니가 밥할 때 가서 아궁에 불을 댄대요. 아니 밥할 양식도 없는데 아궁에 불을 댄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의 가정에 양식이 떨어졌다는 그런 표시를 안 내기 위해서 불을 댄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부엌에 들어갈 때 혹시 밥이라도 만들어 오시는가 그런 생각에 자기는 기운이 없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가는 그것을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럴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정말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아 진짜 참 너무 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자녀들이 있는데 두 명이 목사로 헌신했어요. 그 가운데서 신앙 유산이 전달된 거죠. 근데 첫째 아들은 그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님은 주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그 용납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다 병을 얻어서 일찍 세상을 떠났다면서 눈물을 글썽글썽거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신학 공부를 했지만 뭐 아버지 때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헌신할 이유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옛날에 그 칼 비행기가 소련에서 쏘아올린 미사일로 해가지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거기에 그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 비행기 탄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들을 미국에 방문하고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시는데 공항에서 석형아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비행기 탄 데 떨어져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아 어머니의 그 말씀은 마지막 유언이 됐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된 거죠. 모든 형편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헌신했는데 그럼 얼마나 하나님께도 귀하게 사용하시겠어요.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쉽게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 순수한 신앙이 만들어져 가고 그 신앙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어 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 감독이었던 거죠. 얼마나 이분의 신앙이 순수했으면 순교한 자리까지 가겠어요. 그 모습을 보는 성도들이 왜 저분 저렇게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서 죽어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그 믿음을 깨닫고 믿음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순교의 피가 흘려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삶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충돌받으면서 슬퍼하면서 아파하면서 고민하는 가운데서 그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신앙이 흘러간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라는 건 뭔가 이 질문을 계속하면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참된 믿음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83장에 보면은 가사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2절에 보니까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정말 여러분들이요, 믿음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가볍게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참된 믿음의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가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교회를 찾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냐면은 발람의 교회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발람의 교회라는 건 뭐냐? 발람 선지자는요, 돈에 눈이 멀은 사람이에요. 발람 선지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사람입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저주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모압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한 거죠.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뭐 주문 외듯이 뭐 하니까는 발람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아니죠.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그런 부탁을 하면은요, 기도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못 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히려 지도할걸요? 그냥 가서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발람 선지자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물어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노하시잖아요. 그럼 그래서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부탁을 하니까 또 기도합니다. 왜? 귀족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거든요. 돈에 대한 욕심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꾀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을 죄짓게 해라.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주받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먹는 것 줘라. 우상의 재물을 줘서 실컷 먹게 하라.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음란한 일을 행하게 해서 행음의 죄를 짓게 하라. 그렇게 했더니 먹혀 들어갔어요. 몇 명이 죽은 줄 압니까?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2만 4천 명을 죽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돈이 얼마나 우리를 타락하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돈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저도 목사지만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돈은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믿음 생활을 잘 지키려면 돈 때문에 너무나 궁핍하면 믿음 생활하기 힘들고, 주회를 할 때도 물질적인 필요가 있으니까 하여간 공부하더라도 좀 돈이 되는 일을 생각하면서 공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돈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한국인의 부모됨의 인식과 자녀 양육관 연구 보고서를 냈던 육아정책연구소가 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통계자료를 얻었는데, 뭐냐면 좋은 부모의 첫째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요? 좋은 부모의 첫째 조건은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경제력이라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가 경제력이에요. 좋은 부모가 되려면 부모가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무슨 질문이냐면은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는데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그것도 경제력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은 경제력이다. 돈이 없어서 좋은 부모가 못 되는 세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식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부모가 돈이 없으니까는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돈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더라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나에게서도 돈이라는 건 뭔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것인가라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물질을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부자가 되지 않는데도 우리가 불행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여유가 있다면은 그것을 주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돈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면은요, 항상 돈을 쌓아놓아야 되고 돈을 쓸지를 못 들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우리는 내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돈의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돈을 다스리면서 주의 영광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에 대한 모든 우상들을 깨뜨려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은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돈은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면서 자기에게 절을 하게 하면서 돈에 끌려가게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린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박종호 장로님 아십니까? 그 유명한 보험성가 가수, 대단한 가수였었어요. 잘 모르시는가 보네.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분입니다. 그분은요, 음악 공부도 제대로 하신 분입니다. 미국의 명문대학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그리고 딸은 줄리아드 음대에서 공부를 하고, 그렇죠. 대단한 가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입니다. 근데 제가 몇 달 전에 집사람을 했는데, 아, 박종호 장로님이 간암 수술을 받는데 돈이 없대. 아, 이게 웬 말이야. 이상했어요. 박종호 장로님 정도 되면은 그래도 꽤 돈이 많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줄리아드 음대 정도 보낼 정도면은 뭐 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좀 보태주면서 공부를 시킬 거 아닙니까? 그 정도 명성 있는 사람이면 괜찮게 사는 사람 같은데, 간암에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모금을 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좀 이상하다. 무슨 사연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 지난주에 CGN에서 박종호 장로님 모셔서 간증을 하시더라고. 관심이 확 가더라고요. 어, 이분 살아났네? 어떻게 살아났지? 아니, 돈 없어서 수술도 받지 못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이 찾아서 간증을 하니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각이 돼서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승리자가 됐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패배자가 된 것이 아니라 승리자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간에 있었던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그 YM 선교사들은 자비랑 선교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비랑 선교를 하면서 동료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자비랑 하다 보니까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선교사님 중에서는 불치병에 걸려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자비랑 선교하면서 자기가 벌었던 모든 수익을 그렇게 어렵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썼던 거예요. 그렇게 모든 돈들을 다 쓰고 자기로 해서는 남겨둔 돈이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간암이 걸린 거예요. 막상 자기가 간암이 걸려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아는 형님한테 그냥 얘기하다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돈이 없다 그런 얘기했더니 그분이 이제 그 인터넷에다가 올려가지고 소문이 쫙 퍼지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소문이 퍼지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한 2,500만 원 정도를 모금해서 수술비로 보내주셨다라는 간증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간을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수술이 아니잖아요. 자기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둘의 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간을 이렇게 내어주면은요, 내어준 사람도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잘라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딸 둘의 그 간을 받아가지고 대수술을 받은 거예요. 16시간 정도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으로 한국에서 가장 최고의 의사를 통해서 수술을 이제 잘 받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딸의 그 간을 이식 받으니까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자기가 깨닫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느껴지는 겁니다. 딸이 자기를 위해서 간을 내어주고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도 간을 내어주면서 고통받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런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눈물이 나가지고 거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매일까지 눈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주는데 내가 네 눈물을 보았느니라 말씀을 하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다 그래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다가 그렇게 수술을 받으셨네요.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제가 정색을 얘기해요. 주를 위해서 내가 무슨 고난받았습니까? 내가 간수술 받은 것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몸관리 잘못해가지고 간수술을 받은 것이지요. 참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분이 한창 보험간수로 날릴 때 몸무게가 100kg이 넘었다그래요. 그리고 허리 사이즈가 50인치가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간수술을 받으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도 바뀌었다는 겁니다. 하루에 자기가 걷는 시간이 4시간 이상 걷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자기 몸을 그냥 막 굴렸고 먹고 싶은 건 막 먹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몸이 이렇게 부럽고 허리가 두꺼워지고 그러니까 자기 간이 안 다치겠냐, 자기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허리 사이즈가 35. 그리고 이제 그 몸무게가 73kg 정도까지 내려갔다 그래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 진짜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랑 성도님들이요, 정말 우리에게는 때로는요 돈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음식이 우상이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정말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질병이 와서 나를 죽게 할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 그 박종호 장로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니까 특별히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들은 그 정도 가면은요 인생 포기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가면은요 그것이 나를 망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상고해야 될 것은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17절 말씀 읽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듣는가? 귀가 없으면 못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할 때 귀가 있으니까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가 있어도 영적인 귀가 있어야 듣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귀는 성령으로 감동된 주의 종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 성도님들이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지만 진정 하나님께 깨닫게 하시는 것은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린 정말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껏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발람의 유혹을 받는 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이 유혹을 떨쳐버린 것 쉬운 거 아닙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모두 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돈에 대한 유혹을 내가 떨쳐버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신앙 때문에 내가 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린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소 때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